편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오늘 영성 집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반응, 또 예수님의 부르신 초점, 이런 몇 가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신앙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9절을 좀 보십시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에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예수님이 뭔가를 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에이도라는 이 표현은 첫째는 시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뭔가를 깊이 이해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신 겁니다. 이 표현이 오늘 여기에 사용된 에이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의 표피 또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한쪽만 또는 겉모습만, 겉의 내용만 대충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물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항상 깊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유무형의 창조의 세계를 좀 깊이 하나님의 손길까지 헤아려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에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셨나 보았더니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을 그냥 이렇게 흘낏 지나가신 것이 아니죠.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 자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표현된 걸로 보아서 거기에 조동사가 must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I must go.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모든 행적은 무심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도가 되고 계획된 걸음이고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간다는 말도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태는 누구인가? 이 기록을 세 사람이 기록을 했네요. 누가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자신인 마태도 기록을 했어요. 이 세 책에 이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표현이 살짝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가? 마가는 다음 책이죠. 이 마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레위라고 불렀어요. 레위. 레위를 보았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마태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세리, 레위 다 썼어요. 사실 세리라는 표현은 당시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굉장히 경멸의 뱀 같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누가가 조금 심했지 않아요? 어차피 뭐 나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 문제니까 그렇게 썼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마가는 레위라 그랬고 누가는 세리와 레위라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가? 자신은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기 기록이니까 그냥 객관적인 변화된 이후의 이름을 쓰지 않았겠는가? 마태는 변화된 이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전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 이름을 그대로 특별히 변화된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1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열두 사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마태가 쓴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자, 마태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감추고 싶은 의도는 없었어요. 적어도 마태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마태를 처음 볼 때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본문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태를 아니 레위요 죄인이요 세리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음에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 목회자들 모임 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따로 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또 거기 잘 섞이지 못하고 목회 세계도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하죠. 어디 모임에 가거나 무슨 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차림새,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운수저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게 뭐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죠. 구분하죠. 구분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 미아운 분들, 도우미들, 또 고관대작들, 여러 계층의 여러 유형의 인생살이를 만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세상에 얹어진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그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십 며칠 만에 그 안에서 청소하던 분들이 구출되어 나왔어요. 그 말은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얘기니까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버스를 탔는데 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매일 대서특필로 뜨겠죠? 그게 어느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신문을 보시더니 그 미화원 분들이 구출되었다는 기사가 이렇게 뜨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뭐하러 기어들 나왔어? 남은 식구들 보상금이나 좀 타게 두지.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만 그런 생각을 가질까? 아우 그 소리가 지금도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요 세리인 레위 또는 마태를 그냥 뭘로 봤어요? 사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인격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보시면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인간에 대한 평가요 이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마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좀 쫓아가 보도록 하죠. 특이한 것은 다른 사도들은 굉장히 그 성경에 발언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사고도 일으켜서 기록이 많아요. 뭐 베드로서부터 뭐 안드레 뭐 토막이라도 뭐 말한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기록 본 적 있나요? 전무합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신기하죠? 마태는 뭐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언어는 남기지 않았지만 뭘 남겼어요? 왕 중의 왕의 족보인 마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나름 다 틀려요. 우리는 커다란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은 하나하나가 완전해요. 보통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가실 때는 그의 소명이 다 되었기에 불러가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커다랗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으로서 충분했기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평가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어요. 훗날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낼 일밖에는 남은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는 딱 두 가지만 남겨져 있어요. 다른 기록은 없고. 첫째는 부름받은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했다는 거. 그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지금부터 세 번째로 이 마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만나게 될 겁니다. 첫째, 마태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레위예요, 레위.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다인은 아니에요.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유다인은 아닙니다. 변절한 제사장 집의 가문이거나 레위 혈통인 것만은 확실해요. 이름으로 봐서 레위라는 말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유다 지파의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 혈통이거나 나아가서 까닭에 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었던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이면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런 표현을 쓰곤 했어요. 폭이 좁은 유대인이라고 명명하곤 했습니다. 폭이 좁다라는 말은 좀 좋은 표현으로는 꼼꼼하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직업이 뭐죠? 세관원이에요. 자, 그러면 세관원은 주로 어떤 업무에 익숙해야 되냐 하면 꼼꼼하게 기록하는 업무에 익숙해야 돼요. 이 마태는 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세관 노릇을 했습니다. 세관이라니까 그저 뭐 오늘날처럼 번듯한 건물 안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냥 해변가에다가 탁자 하나 놓고 들어오는 배의 물건들 카운트 해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매겨서 로마 정부에서 지시받은 세율에 따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류는 어부들 대상으로 오행양을 다 카운트해가지고 거기에 또 세금을 매겨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은 꼼꼼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 마태가 앉아있던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가버나움 지역은 누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입니까? 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예요. 주로 예수님은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마태는 오며 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 소리도 곁으로 들었고 그의 범상치 않은 행동도 흘끼들끼 보았고 다 알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혈통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돼 있어요. 무려 100절 가까운 99절. 99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도 율법서만 인용한 게 아니라 성문서, 율법서, 선지서 고루고루 인용을 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그는 사실상 경건하기를 굉장히 애쓰고 힘썼던 그런 희망으로 살아왔던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익히 외우고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에만 봐도 구약 성경을 무려 100절 가까이 99절, 99군데에서 발췌해서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9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9군데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성취라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걸로 봐서 그는 경건하기를 굉장히 힘쓰고 애썼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닐지라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런데 지금 그의 직업은 뭐죠? 세관이에요. 그러면 세관은 세리라는 말인데 당시 그 세리는 동족들에게 뱀처럼 경멸을 당하는 저주의 직업이었어요. 그 뒤에는 그 갈릴리 북쪽 지역을 분봉왕으로 섬기던 헤롯의 관할입니다. 그러면 이 자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헤롯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그 헤롯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정부라는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철밥통인 거예요. 게다가 매일매일 그 세관 그 해변 입구에 놓인 탁자 위에 돈이 수북이 쌓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하달된 일정한 세율만 거두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먹는 대로 돈을 긁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삭개오처럼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게다가 그 백그라운드는 절대 막강한 로마 권력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탄탄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쪽 가슴이 늘 휑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한 청년이 그 늘 해변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가르치고 흘끼들끼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에 매우 일치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태는 고뇌하기 시작하고 본민으로 가득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접어들었을까요? 내가 이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마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여기 많은 목회자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 소명받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극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오늘 사회본 이 김영희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극적으로 돌아온 케이스고, 그런데 또 저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슬며시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또 주의 종이 된 경우도 있고, 마태는 그 아침마다 이 세관으로 세리로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든 일정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거기 또 출근하면 그 사람 볼 텐데 또 내 마음은 괴로울 텐데 그걸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이도 깊이 보셨어요. 깊이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부를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네가 뭘 원하느냐? 다른 사도들한테는 묻기라도 했어요, 의사를.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부름이며 위험한 소명이에요. 나를 따르라. 왜 이것이 위험한 소명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왕의 권위를 가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 중의 왕의 부름이에요. 나를 따르라. 안 그래도 지금 막 온 인생이 번민으로 가득하고 흔들리고 있던 차인데 어느 날 바로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마태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깊은 눈으로 마태를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씀 앞에 전제 붙이지 않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네, 그리고 따라나가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랬겠구나. 충분히 그랬겠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 이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닌데 이게 내가 살고자 했던 인생은 정말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자리까지 떠밀려 와 있을까? 이제는 그 탁자 위에 돈을 포기하고 보장된 미래와 안락한 삶을 내려놓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그 세월이 깊어가고 짙어갈수록 내 마음은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8차 특별 새벽기도 때 주께서 오늘 흔들거리는 인생들에게, 청춘들에게 준엄하고 성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무너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따른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우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부름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버리고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가시는 길에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 말은 직장도 버리고 뭐 돈도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이제는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명을 각오하고 위험을 각오하고 이 길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초대하신 겁니까? 길동무로 초대하신 거예요. 길동무. 삭개오한테 그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한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처음에 나타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즐거이 영접하더라. 즐거이 영접하더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두 번째로 남겼던 족적이 집에서 온갖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비록 포기가 이루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이제부터 이 왕중의 왕이신 예수와 걷는 길은 그에게 적어도 행복이었고 즐거운 환희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지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케 하는 일에 우리를 길동무로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일매일 이 왕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예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오랜만에 참 부르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멍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마골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흔들거려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모든 나무도 흔들거리며 자라게 돼 있죠. 내 안에 번민, 끝나지 않는 고민, 흔들거림이 뭘까요? 양자 사이에 양발을 딛고 서 있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도 알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따르라 라는 이 간단한 그러나 오묘하시고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는 늘 갈등하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제는 머뭇거리지 말랍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언제까지 양자 사이에 발을 딛고 음행한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아닙니다. 머리도 알고 가슴은 알죠. 오늘 이 시간 흔들거리는 내면의 그 어지러운 세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도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소리치며 기도하든 고요히 기도하든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또 새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악얼굴 잡힌들에도 우리를 빌어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